우리가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가짜 믿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귀신 같은 믿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무서워서 떨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또한 동의하는 것과 마지막 나를 그분께 의탁하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모습, 믿음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그러한 각도가 있어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방면에서 그것을 다 보아야 아, 믿음이 이것이고 참된 믿음은 이것이고 그 믿음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 하면 날세니까 세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다이아몬드 같이 다양한 면을,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면 내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사실이다,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태초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믿었더니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혼자 목사님 신방을 오셨어. 옛날에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난 믿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한 질문이거든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공기를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할 말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공기는 믿으십니까? 공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보여도 믿잖아. 굉장히 단순하고 약간 어리석은 것 같은 대답인데 그거를 통해서 맞구나. 안 보여도 믿을 수 있구나. 안 보여도 존재할 수 있구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나중에 집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도마들이 많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지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않고도 많은 것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미국에 와보기 전에 우리 미국 못 봤어요. 근데 미국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야 보여요. 여러분 믿어야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에서 과거를 봐요. 태초를 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봐요. 천국을 보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봐요. 창세부터 미래 종말까지 봐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봐요. 나의 운명을 봐요. 나의 미래를 봐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좋아요. 믿음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믿음은 과거와 미래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 있고 과거를 지금처럼 생생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믿음을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무슨 믿음이 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리에서 살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이 75세에 부르셨어. 그러니까 안 늦었어. 너 이제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 중단하고 내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대로 이제 살아라. 내가 너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보내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건 너 몰라도 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걸음은 이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주시고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 걸음 걸어, 떠나, 순종해.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순종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보고 다 알고 떠나는 것,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같으니 그 다음 걸음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의미가 뭐지?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알 수 있나?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이해나 이성이나 감정이 따라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믿기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아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을 찾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철을, 그 이해력을 믿지 마세요. 그거 믿고 살다가 실패 많이 안 했어요? 실수 많이 안 했어요? 낭패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똑똑하다고, 내 판단력이 옳다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몰랐지? 그랬으면 그 인간 선택 안 했을 텐데.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지금 내 이해력? 내 독해력?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되면 나는 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이해력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이제 순종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들은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드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시험들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 드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은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드림은 믿음과 함께 간다. 하나님은요, 늘상 이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돈 사용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돈 사용의 내용이에요. 나는 십일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를 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결정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은 드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속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속이 어떤지. 나는 굉장히 탐욕스럽다. 한 분도 안 계셔? 나는 그래도 조금 너그럽다, 후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조금 봐요. 하나님은 이 드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를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 고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 믿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드릴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하나 더 플러스 했어요. 안 드릴 수도 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요구하시지? 그렇게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있을 때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목이 타지? 있을 때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쉬워, 어렵지?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있어도. 근데 없을 때 긴요하게 쓸 곳이 다른 데 있을 때 드리는 것은 더 어렵죠.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요. 이제 3년 반의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밀가루 마지막, 기름 마지막. 요거 마지막 만찬 떼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죽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 먹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엘리야도 대단하다. 아니, 뺏어 먹을 게 없어서 과부하고 그 자식 하나 있는 둘이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그걸 헌금을 내라고 그러냐. 어휴, 나 같으면 못하지.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내 입장이 곤란해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과부의 엽전 투입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왜?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앞에 먼저 드려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아주 입장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먼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없을 때, 있을 때 이 드림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여러분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 재능, 은사, 내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 앞에 하늘에 드리지 않으면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염려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 속에 드려지지 않는 부분은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부분, 그것이 물질 부분이든 아니면 시간 부분이든 재능 부분이든 자식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장 곤란하게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걱정이 없어. 도적 맞을 걱정도 없고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없어질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림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나의 드림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의 모습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산호제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 시간에 와서 한 예배 한 서너 번 드리더니 딱 하는 말이 왜 이 교회는 바구니를 돌려요 그래. 헌금 바구니를 왜 돌리냐. 그래서 산호제에서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통에. 그렇게 바구니를 돌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데. 그래서 저 뒤에다 헌금통을 만들어서 저 뒤에다 놨어요. 밖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의 문제, 목사가 헌금 얼마나, 얼마 중에 얼마를 드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주 봐. 그러면 제가 헌금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겠지. 그럴까요? 근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사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드림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가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얼만큼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이 물질에 얼만큼 매여 있는가, 내가 물질을 얼만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헌금을 뗄 때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재산이나 내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족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주 점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 자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없을 때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드니까? 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한 것이 건드려지면 시험에 들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대한 것들이 건드려지면 시험에 들고요. 탐욕 있는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가 돈 문제에 의해서 시험 들으면요. 돈 문제에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한테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시험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그리고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드리라는데 자원하라는데 스스로 결정하라는데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구체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했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열매를 하게 했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셔야 돼요.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드림의 원리는 먼저 나를 드려야 돼. 나는 안 드리고 돈만 드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 주일 미리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 얼마를 드리겠다고 정하세요.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힘대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 잘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맡겨드립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탐욕으로 내가 묶여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내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그럽게 후하게 자유롭게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즐기며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저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해력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풍성케 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은과 금이 다 내 것인,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후하고 넘치고 누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셨던 주님처럼, 이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